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 연습인 중앙 2015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 육해 공군 병력 9만 5천 명이 참여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척의 군함과 170대의 군 항공기들이 동원돼 러시아 볼가강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중앙군사지구 20개 지역에서 폭넓게 실시됩니다. 중앙 2015 훈련에는 또 일부 옛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주도 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참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제 무력 갈등을 해소하는 연합군을 육성하기 위해 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합동작전으로 불법 무장세력을 차단하고 이를 파괴하는 가상훈련을 벌이게 된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유입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 공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 기지 이전 부지인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가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러나 오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에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단체인 로디움 그룹 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또 다른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도소에는 당초 436명이 수감돼 있었으며 탈레반의 이번 습격으로 355명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탈옥범 가운데 148명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주의 인물들이라고 아프간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탈레반은 사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간 정보국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공격했다며 탈레반 전사들을 포함해 이곳에 있던 수감자들은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군이 서부 사막지대에서 테러 분자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5인 사격을 가해 멕시코인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성명에서 사망자들은 멕시코인과 이집트인들이라고 밝혔지만 국적별로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2명의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집트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파라프라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유엔 권장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the average.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컴퓨터로 추첨한 1차 후보자 500명에 대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 포로 이산가족 5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25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내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습니다. 이어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뒤 남북 각각 100명씩의 최종 명단을 오는 8일 교환합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모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8.15 합의 이후 서울 평양 간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이덕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8.15 합의 이행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박봉주 내각 총리도 옹결회가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언제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뭐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이고 일종의 뭐 도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 10월 10일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산가족은 과연 혈육을 만나서 회포를 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 기에 수십만 장의 전단을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보통 보내면 뭐 작게 보내면 20, 30만 장이고요. 많이 보내면 50만 장 정도 보내니까 10월 10일 전단은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또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 관계를 파탄낼 소지가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대북 비라가 상당히 변수인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일종의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어떻게든 이걸 막아달라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과연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탈북자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단 120만 장이 담긴 20여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군이 기관총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따르면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을 이미 끝냈고 최근에는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마쳤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방문해 로켓 발사를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에는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우주개발국 백창호 과학연구개발 부소장도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이 완성되면 발사에 앞서서 해당 국제기구들하고 그리고 유관국가들의 발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기사선생님도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현재 남북 간 화해 분위기는 곧바로 깨질 공산이 큽니다. 또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했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의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8.25 합의 탄핵에 따라서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공산이 큽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냉랭한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국제적으로 유엔이 승인한 국제 제재에 중국이 보다 확실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월에 장거리 로켓 대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그냥 중단거리 정도 안보리 추가 제재 같은 거는 회피하면서 나름대로 김정은의 그 입지를 높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같이 안에서 자기 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지요.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해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의 절반 이하 수준일 뿐 아니라 과거 배급량에 비해 2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8월과 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4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일 V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the average.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코슬레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이무장 농사가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수확 전까지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에 이어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지난 8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loring possibility to get additional funds and to provide agricultural input.
농업 생산 체제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the government around 2 weeks ago. They have not requested. No, they have not.
코슬레 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 상황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 2007년, 2009년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4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합참의장에는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육군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순진 육군대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육군 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한국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순진 대장의 내정은 현재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 총장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눈에 띄는 인사로 꼽힙니다. 한국군은 육사, 공사, 해사 등 3군 사관학교와 3사, ROTC, 학사 출신 등으로 장교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간 육군 사관학교 출신 대장의 전유물이었던 합참의장에 해사 출신에 이어 3사 출신을 발탁한 건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안정성에 바탕을 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이순진 내정자는 군 인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합동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 부하 장병들과의 소통이 자유롭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뚝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육군 총장은 장준규 현 1군 사령관, 공군 총장인 정경두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김현집 현 3군 사령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출신과 무관하게 품성과 지휘 역량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물을 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규 한국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14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성, 전문성, 리더십과 우리 국가안보와 군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 품성, 지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직책별 최적임자를 엄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제1군 사령관으로, 엄기학 합참작전본부장은 제3군 사령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제2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군 사령관으로 발탁된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군생활 대부분을 일반전초 부대에서 수행한 최전방 야전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기갑여단 출신으로 기갑여단 출신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오는 10월 중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나라가 참가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평화유지활동 PKO 분과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분과회의는 지역 내 유일한 국방부 장관 회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아래 6개 회의체 중에 하나로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PKO 분과회의 의장국은 3년 주기로 아세안 1개국과 확대 8개국 중 한 나라가 맡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회의의 공동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에 소나무들이 말라가는 증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병충해 방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금강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현지에서 산림 병충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북한 측에서 금강산 소나무들에 대한 이상 상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라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사에 호응을 하고 또 이 금강산 소나무가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해야 될 민족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조사 결과 금강산 일대 소나무의 이상 증상 원인은 전나무잎 응해와 솔잎 혹파리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산림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난해 겨울과 올 상반기 북한의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전나무잎 응해가 많이 발생해 금강산 내 소나무잎의 변색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나무잎 응해의 피해가 심각한 800헥타르에 대한 방제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인 5월 하순부터 6월 사이에는 솔잎 혹파리에 대한 방제 작업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금강산 일대 구룡년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 작업 위주로 실시하고 삼일포와 내금강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와 함께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금강산 내 소나무의 회복을 위한 비료 지급과 고온 현상과 가뭄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산악 기상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모두 946차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을 위해 경유한 국가는 중국이 51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 미국, 홍콩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해킹 시도 유형으로는 시스템 정보 수집이 410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킹 메일, 악성 코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사이버 안전센터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 해킹 시도를 방어 중이며 실제 해킹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49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첫 응징 작전으로 펼쳐졌던 몽금포 작전을 기리는 전승비가 66년 만에 세워집니다. 6.25 한국전쟁 북침설의 근거로 잘못 인식됐던 이 작전의 진실도 바로잡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군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인 몽금포 작전을 기리는 전승비 제막식이 15일 인천 월미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몽금포 작전은 광복 직후 한국 함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장 전용 보트를 납치하는 등 북한 측의 불법 도발이 빈번하게 자행되자 한국 해군이 1949년 8월 17일 보복 응징을 위해 감행한 군사 작전입니다. 몽금포 작전 당시 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함정 5척과 특공대원 20명을 북한 황해도 몽금포항에 보내 북한 경비정 4척을 격침하고 1척을 나포했고 북한군 5명도 생포했습니다. 북한군의 잦은 도발에 대응해 원점을 직접 공격한 과감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승비가 세워지기까지는 무려 66년이 걸렸습니다. 존 무초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이 작전을 한국군이 불법적으로 38선을 넘어가 벌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함에 따라 이 작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때문입니다. 물론 작전을 성공한 장병들도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 작전을 6.25 전쟁의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학계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몽금포 작전은 북침설의 근거로까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몽금포 작전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권기현 외신 대변인입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외교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몽금포 작전의 진실을 후세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 해군은 지난 2012년 9월 전승비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 건의도 받아들여져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그리고 한명수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을지 무공훈장, 김상길 예비역 소장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해군본부 공보과장인 최태복 대령은 이 작전은 창설된 지 3년밖에 안 된 당시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승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하면은 가차없이 응징한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비는 가로 13m, 세로 10m, 높이 7.4m로 특공대원들이 당시 작전에 사용했던 함정인 JMS 302호를 타고 파도를 헤치며 몽금포항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가 열린 현장을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맡은 도광명
한서연입니다.
서울 남산동에 있는 한 공간. 청소년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학생들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들입니다. 여명학교에서는 한 미국계 은행의 도움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한 최향미 학생은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을 때를 꼽았습니다.
I think you seem to have a lot of days. As much as I have the independence in my life so far. The happiest moment in my life is to last from
아,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봉사할 때, 정식식사 봉사할 때 그 팬분실 나와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나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신청하게 된 게 뭐 그 짓다 뭐 내가 1등을 해야겠다, 2등을 해야겠다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겠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맡은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하면 내가 틀려도 뭐 조금 잘못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떨리긴 했어도 저는 안 떤다고 했는데 제 몸이 저절로 떨고 있더라고요.
이미향 학생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보냈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Until now, I actually didn't know that I thought of a month in the past. I always believed that my past was full of hardships. I thought I was stuck in darkness. But one day I came to South Korea. I look back on my life.
지금껏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주제를 보고 이제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약간 그런 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저를 이제 업으시고 그 진짜 처음으로 업으셨거든요. 아빠가 이게 그날이 이제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가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외우는 걸 영어를 아니 통째 문장을 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워보니까 아 외울 수 있긴 하겠다. 다음부터 이 영어 문장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영어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표할 때 떨리겠는데 이제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아 하면서 그냥 옛날 어릴 때를 잠시 추억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동생은 같이 못 있지만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필수니까 저도 하는 거죠. 또 여기 말하기 대회도 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를 지켜보고 응원한 친구들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내년 대회 참가 의지를 다집니다.
진짜 잘했어요. 근데 리허설 때보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한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진짜 떨지 않고. 저도 영어 말에 신청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예선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언니들이 여기 신청해서 잘 올라와서 자랑스럽고.
사회를 맡은 허광명 학생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네, 짧게 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 아, 하이마 어찌입니까?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영어, 여명학교 영어 말하기 두 번째인데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엄청 많이 향상됐어요. 오늘 특히 사회를 보면서 느꼈는데 모든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진짜 놀랄 정도로 실력들이 많이 정말 향상됐어요. 애들이 작년에 많이 긴장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했지만 이번 애들은 그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긴장을 안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영어 흥미와 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영어 흥미도 붙이고 실력도 높이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1등상입니다. 미치게 떨리네요 진짜.
안 떨리네. 안 떨리네.
두 분도 나와주세요.
이번 대회 1등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이야기한 이미향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1, 2, 3등을 결정해 시상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4등으로 장려상을 수여했는데요. 여명학교의 이흥훈 교장 선생님은 매년 대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조금만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도전 안 한 사람들 내년에 한번 꼭 도전해 봐야 하죠?
예.
다 같이 고 준비!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세계 뉴스 중에서 중요한 소식을 정리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는 세계 지구촌오늘,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난민 사태부터 살펴볼까요?
예, 유럽연합 EU 내무장관들과 법무장관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엽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각국마다 할당해준 난민수에 대해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가 쉽게 될까요?
예,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EU의 제안을 수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안을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유럽 난민 사태 속보도 좀 정리를 해보죠.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이 뒤집혀서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군요.
예, 그리스 해안에서 어제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통신사 ANA에 따르면 난민 130여 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르마 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는데요. 34명이 숨졌고 68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며 29명은 해안까지 헤엄쳐서 살았다고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날 거센 바람으로 배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1명과 갓난아이 4명도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그리스 인근에서 난민선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토요일이죠. 12일에도 그리스 사모스 섬 근처 바다에서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 두 대가 뒤집혀서 어린이 4명과 어른 1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 사고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 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로가 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발칸 루트라고 하는데요. 난민들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이 에게해는 여름에는 잔잔해서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불어서 30분밖에 안 되는 항해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난민들을 상대로 불량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팔고 또 배의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35만 명을 넘고요.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도 2,600명을 넘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난민 찬반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12일 서유럽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고요. 동유럽에서는 반대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난민 수용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we have two obligations. First of all, to be taking in more people from the Syrian diaspora.
시위에 참가한 휴 엘리어 씨는 미국 APTN에 영국 시민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인들을 더 많이 국내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미 영국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망명 요청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 이외에도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지에서 대규모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동유럽에서는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5천 명의 시위대가 이슬람은 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중동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이고 또 이들이 유입되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헝가리 총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난민은 환영받지 못한다, 집에 가라는 글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살펴보죠.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예,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기지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本日辺野古 신기지 建設にかかる
오나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해노코 연안에 매립 승인의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취소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주일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후텐마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이 기지를 현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 현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어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오키나와 현 안에서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방정부인 오키나와 현이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었고요. 집중 협상을 한 달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매립 승인이 취소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19년 전에 오키나와현의 요구를 받고
스가 장관은 19년 전 오키나와 현의 요청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오나가 지사의 발언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가 하나 돼서 관계 법령을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고향에 미군 기지가 몰려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죠?
예,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겨지지 않고 새 기지가 현 안에 또 생기면 오키나와 현은 미군 기지가 밀집한 곳이라는 인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내 미군 전용 시설은 면적을 기준으로 74%가 오키나와 현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죠?
예,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킹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면 시 주석이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어제 외교 전문가와 미국 정부 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경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에 중국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분석가인 샘 섹스는 방미를 앞두고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섹스는 그러면서 제재가 발동될 경우 방미가 취소될 가능성을 15%로 봤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이 오지 않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중국 소식통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논란거리를 일부러 만들 리는 없을 테고
네.
이 시 주석의 방미 후에 제재를 가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과 전직 백악관 사이버 안보관리들은 시 주석의 방미 전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중국에 대한 제재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방미를 앞두고 중국에 경고음을 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오바마 정부 안에 강경파가 실제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설이 유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시점의 문제지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해킹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몇 달간 중국의 해킹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의 미국 기업 해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알링턴 버지니아에서 열린 9.11 테러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미국 해킹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연루된 특정 활동 등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고 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에 매우 분명하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해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에 국내외에서 해킹을 저지른 개인 또 해킹에 연루된 외국의 국가,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이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시 주석이 일주일 후면 미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데 현재 미중 간에는 갈등 요소만 많은 상황이군요.
네, 해킹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밖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 중국의 위안화 절하 문제, 또 인권 문제 등에서도 두 나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정도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22일 미 서부 시애틀에서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하고요. 워싱턴을 방문한 뒤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 알아보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네, 중국 정부는 어제 국영기업 개혁 지침인 국영기업 개혁 지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국영기업의 독립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도 성과를 반영해서 차별화하게 되는데요. 시장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자본도 보다 쉽게 국유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장화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시장화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죠?
예,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실적이 저조한 강시 국유기업을 퇴출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시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데요. 유명무실한 기업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감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하겠다며 주식과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공개 가격으로 기업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또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을 40개 정도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신의주, 강계, 해주를 포함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지역 모두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점차 많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최저 17, 최고 28, 강계 최저 12, 최고 27, 해주 최저 18, 최고 25, 개성 최저 16,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4도, 장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0도, 해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 최저 9도, 최고 25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약간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 개발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주개발국장은 그러면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등은 그동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 연습인 중앙 2015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 육해 공군 병력 9만 5천 명이 참여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척의 군함과 170대의 군 항공기들이 동원돼 러시아 볼가강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중앙군사지구 20개 지역에서 폭넓게 실시됩니다. 중앙 2015 훈련에는 또 일부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주도의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참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제 무력 갈등을 해소하는 연합군을 육성하기 위해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유입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 공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 기지 이전 부지인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가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러나 오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를 현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에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단체인 로디움 그룹 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또 다른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도소에는 436명이 수감돼 있었으며 탈레반의 이번 습격으로 353명이 도주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